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런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들은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자녀가, 이 손주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다 원하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명문 대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잘 맞는 그 대학을 의미합니다. 아마 우리는 모두가 다 자손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자손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간절히 원하시죠? 자, 그런데 만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더욱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불신자들입니다. 왜 불신자는 좋은 대학을 더 원하게 될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천국을 믿는다면 반드시 천국을 더 원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내 자손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더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자녀가 학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야, 공부 시간을 좀 줄여라.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어떻습니까?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교회 활동을 좀 줄여라. 이렇게 혹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 집에서 공부하는 것, 이거 뭐다 합친다고 하면은 아마 한 주일에 어림잡아 한 60여 시간쯤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는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이 할까요? 교회 학교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분반 공부를 한다고 해도 보통 1시간 내외입니다. 거기서 이 공과 공부 시간은 거저 한 30분 정도 할까 말까이죠. 길어도 1시간 이내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앞으로 이 성경 공부 시간을 1시간도 늘리겠다 그러면은 그 학부형이나 그 성도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여러 교회의 고등부 교육 전도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등부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자녀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뺏긴다고 항의하는 이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이큰 돈은 벌질 못해도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은 너무 정직하게 살질 말고, 그저 세상에서 문제 없을 정도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큰돈 벌기를 바라십니까? 이제 정말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나쁘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서 크게 세상을 섬기는 것 좋은 일입니다. 다만, 세상적인 축복을 올바른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세상 공부에만 집중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신자들이잖아요.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알고 믿는다는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에 무관심하고 세상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이해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표준 새번역 개정판으로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서쪽에서 오는 구름은 그 지형학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중해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습기를 머금고 오기 때문에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본 겁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남풍이 불면 더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남풍은 뜨거운 사막을 통과해서 거기 오게 되니까 열기를 품고 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남쪽이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풍이 불면은 더운 게 맞습니다. 요즘처럼 이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무슨 데이터를 분석해서 일기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은, 구름이 흐르고 바람이 부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으로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그 일기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거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살이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것이죠. 세상을 잘 관찰해서 그 자연 법칙을 깨닫고 또 과학도 연구해서 더 편리하게 살아가고 의학적인 지식을 갖추어서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공부든 학교 공부든 상식이든 과학이든 세상의 어떤 지식이든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익히는 것은 그것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선한 삶이고 나아가서는 그분에게 대한 소명을 이룬 아주 성실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남녀노소 이걸 막론하고 세상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문제는 세상 지식에는 관심이 있는 당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영적 섭리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섭리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영적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 섭리의 기본적인 것이지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 섭리에 관심을 가진다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자기들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혹은 자기들이 악행을 행하면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런 걸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이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남들 앞에서 자랑했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구원받았어, 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적 상태에는 관심이 없고 실제로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면서 살아갔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당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은 당연히 세상적인 일보다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세상살이에 대한 유익한 지식은 열심히 배우고 갖추고 있으면서도 구원에 필요한 영적 지식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위선적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로는 구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구원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대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적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6절과 5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이잖아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외식한다고 꾸짖는 것은요, 굉장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외식하는 자라고 굉장히 아주 무섭게 꾸짖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자들을 위선자들이라고 꾸짖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 믿는 척 하면서 그 속은 악했기 때문이었어요. 종교 의식적으로는 경건한 척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꾸짖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유대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이렇게 꾸짖고 계시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은 열심히 얻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잘 살게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잘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가지지 않고 무시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 성공해야 되겠다고 세상살이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유익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고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도 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위선적으로 살아도 망한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도 망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실제적으로는 마찬가지로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이 위선적인 사람이 더 크게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롯 시대, 소돔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종말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종말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는 이런 것들에만 매달려 있다가 졸지에 다 망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꼭 노아 시대나 롯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 롯 시대 그 소돔 사람들, 먹고 마시고 뭐 결혼하고 집 짓는 것 같은 세상살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관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에 망하고 유황불에 망했습니다. 물로 심판받고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이것으로 그들의 벌이 끝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돔에서 유황불에 멸망했던 사람이라도 종말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종말이 되면은 소돔이 다시 심판을 받고 더 무서운 벌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인데,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무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이 세상에만 집중하며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데, 지금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종말에 이 소돔 사람들보다도 더 오히려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몰라서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이하 봉독해 드립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그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위선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했던 너희 벳세다 사람들보다, 유대 사람들보다 오히려 견디기가 쉬울 것이라고, 너희가 더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가지고 오신 구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같은 사람은 이방인보다도 오히려 더 무서운 파멸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를 분간해야 될 그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58절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말씀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은 망한단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재판장은 누굽니까? 여기 재판장은 누구를 의미하시죠? 하나님을 의미하시지 않습니까? 고발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이 문맥에서 고발하는 자가 사람을 파멸시켜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존재라고 하니까 사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나는 준비가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모든 종말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나버리고 만다. 더 이상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언제 심판이 닥칠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사탄의 고발에서 벗어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라. 화해하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화해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화해하라는 것은 고발을 취소하게 만들으라는 것이지요. 고발하지 못하게 만들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심판을 향해서 있으니까 빨리 그 고발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탄이 고발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유대인들은 지금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빨리 구원자를 믿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려고 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애를 쓰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도 예수님이 구종하셨던 이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살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 빠져 있지 않고 늘 하나님의 구원이 영적인 상태와 올바른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도 또 다른 위험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죠.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외형이라고 하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위험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의 외형, 교회의 외형, 뭐 이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나와 교회의 진정한 영적 상태에는 관심이 그러고 없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보신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은 벌을 적게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같은 이 항존 직분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참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살이보다도 신앙생활에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져도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관심을 가져도 사실 목사님과 같은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나마 자기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같으면 여기 이민교회 아니면 이 미국 사회 전체나 이 모든 이 살고 있는 국민들의 이 영적 상태에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주변 사회의 모습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교회가 열심히 전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전도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이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의 작은 공동체,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교회와 사회의 영적인 그런 모습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애쓰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의 위선적인 모습을 버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도가 되고 올바른 교회를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첫째로 버려야 될 위선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세상살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위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의 외형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위선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위선도 우리는 버려야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에 서야만 우리가 세상을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이 아니라 이 교회와 사회와 그리고 이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시대를 분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세상 풍조를 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운 진리로 세상의 영적으로 이 타락함을 막아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세상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치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과 민족을 탄압하는 것을 다 내버려두고 복음만 열심히 전했다고 하면은 이전에 한국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잘 일어났겠습니까? 아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고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선교사들은 아주 강력하게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게 됐던 겁니다. 그럼 선교사들뿐만이 아니죠. 올바른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강력하게 신사참배에 반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에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막고 우리 민족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됐던 겁니다. 전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우리 민족의 인권이 존중보다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를 보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시대를 분간하는 모습이에요. 그 당시 일제에 협력한 교회 지도자들은 전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위선자들인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도 우리나라 소위 지도자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어떤 사회의 지도자라도 일제에 협력했다고 하면 그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사람이란 말씀이죠. 위선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좀 좁게 말한다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이민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분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내가 안락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 이민교회와 사회 모습 이대로 두고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구원을 얻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교회가 부흥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이민교회가 뭐 이민교회뿐입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교회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사회의 타락을 염려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이라고 하면은 이 도덕적인 타락을 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도덕은 사회에서의 도덕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부도덕한 것을 우리는 타락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맞습니다. 그 타락한 것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중심이 되는 것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죄, 이 두 가지 죄를 만든 영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죄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지을 때를 보세요. 하나님 버리고 자기 중심이 되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파멸을 가져온 겁니다. 또 하나, 무서운 이 세상의 죄가 시작된 것이 바벨탑 쌓은 사람들의 죄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냥 이 땅 위에서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흩어져 버렸어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흩어져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겁니다. 전부 사람 중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저지른 죄악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란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따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사업을 잘하는 길이 무엇인지 먼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는 더 시급하죠. 지금 사회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을 하셔도 사람만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동성애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는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고 심지어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서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그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것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인은 정치할 수 있어도 교회라고 하는 공적 기구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적인 악행도 지적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원래 악을 고쳐주는 곳이잖아요. 그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안중에 가장 강력한 일이 어쩌면은 정치학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정치학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정치악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정치학에 대해서 잘 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어 믿음에서 멀어질까 조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이편도 있고 저편도 있고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가 정치학을 꾸짖어야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한 것은 우리가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신사참배 반대한 것이 교회로서는 종교적인 사업 같지만은 민족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정치악을 꾸짖고 반대한 겁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한 것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악에 대해서 반대한 겁니다. 이전에 한국 교회가 만일에 그런 반대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올바른 교회 모습이 이나마라도 여러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정치 권력이 정의를 파괴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면은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 정치학을 막는 길에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상대가 기대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의 기본이고 정의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정치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만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정치 권력자들이 국민이 기대하는 것을 하고 있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국민이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생존권, 안전한 거. 인권, 경제권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들. 그런데도 저는 지금 한국 정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권력은 나라와 민족의 안전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념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정치 권력이 북한 동포와 어떤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일반 국민은 법의 심판을 받는데 권력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뭐 피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다그 뭐라고 할까요?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들 위에 있으려고 법과 제도를 뜯어 고치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인지, 자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쓰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키고 준행해야 될 사법부의 공직자들이 어떻습니까? 사법부의 권위로 정치 권력자들이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권위 있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 거냐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오히려 권력의 시종이 되는 것으로 지내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닐 수 있고 나는 여기에서 큰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형식적인 교회 생활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은 그게 일제 강점기 그때의 신사참배를 참여하면서 교회 생활을 평안하게 하던 그런 사람들과 뭐 다를 게 있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다 말은 하지만 사실 옛날 그 시대는요. 그 당시의 시대를 분간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성도는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정치 권력의 불의를 방관한다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위선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를 분간해야 됩니다. 먼저 영적으로 타락한 나의 모습을 깨닫고 교회와 사회의 모습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과 삶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해를 끼치는 사회 불안, 인종차별, 아세안을 향한 혐오 범죄, 지난 1년간 미국에서 3,292건의 아시아계 혐오 사건이 접수되었답니다. 하루 평균 11건의 아시아계 혐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욕설과 언어희롱, 침 뱉는 거, 폭행, 심지어는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틀란타에서 백인 청년 로버트 롱이란 이 청년이 총격을 해서 8명이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6명은 아시안이고 4명은 한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총격을 가한 로버트 롱은 침례교 목사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종차별과 아시안을 향한 혐오범죄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 위에 권력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겁니다. 특히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소욕을 절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법과 제도를 막아내고 교회가 로버트 롱과 같은 사람을 만든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미움과 증오심을 없애하고 아틀란타를 비롯한 혐오범죄 피해자들이 당한 그런 차별당한 사람들을 돕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야 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들이 서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기를 분간해서 나와 우리 교회가 먼저 올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유와 정의를 세우며 인권이 존중되고 평화를 누리는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사모한다는 성도들도 영적인 은혜와 올바른 삶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 욕심에 빠져서 외형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나의 신앙생활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명예를 추구하며 교회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대를 분간하라는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믿음에 바로 서서 이 땅 위에 공의가 세워지고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존중받으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정분 집사님, 그저 여러 날 전에 힘을 가누지 못해서 지금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의사와 간호원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 좋은 효염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회복해서 강한 힘을 얻어서 퇴원해서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연약한 몸을 세워주시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좋은 얼굴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구들이 염려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정성어린 엽전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헌금도 바칩니다.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고 바친 손길 손길마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